오늘은 유머로 제가 설교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조금 썰렁할 수 있는 유머인데요. 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느 날 영구가 스승님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꿀떡에는 꿀이 있지요? 그렇지, 꿀떡에 꿀이 있지. 팥빙수에는 팥이 있지요? 그래, 팥빙수에 팥이 있지. 그러면 왜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나요?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스승님이 어떻게 답을 하셨을까요? 왜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을까요?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그건 붕어빵이니까 붕어가 없지. 이해하셨나요? 붕어가 빵이니까, 붕어가 빵말이, 그러니까 붕어가 없으니까 붕어빵에 붕어가 없다라는 아주 썰렁한, 예, 썰렁한 유머였습니다. 붕어빵의 유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가 참 못 살았죠. 참 가난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아실 텐데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습니다. 참 이게 먹을 것이 없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 좋아하는 생선을 마음껏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떤 청년이 밀가루 반죽으로 물고기 모양으로 이렇게 구워가지고 아쉬움을 대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밀가루 반죽으로 물고기 모양을 만들어서 그래서 생선처럼 이렇게 먹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붕어빵의 유래라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만 붕어이고 내용은 붕어가 없는 것이죠. 조금 이렇게 슬픈 그런 유래인데요. 그런데 요즘은 이 말이 다르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붕어빵에 붕어가 없다는 말이 어떻게 사용되냐면 모양만 있고 실제가 없는 것을 비꼬아서 이렇게 사용합니다. 조금 더 철학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념적으로는 있는데요. 실제적으로는 없을 때 그것을 대비해서 하는 말이 붕어빵에 붕어가 없다. 그러니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들어가 보면 그게 그 내용물이 없을 때 이것을 비꼬아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가령 사랑한다는 말이 있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요즘 이 말을 참 많이 쓰죠. 과거에 비해서.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이혼율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죠. 사랑한다고 말은 많이 하는데 실제 그 속에 사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라는 모양, 허울은 있지만 실제 부부 사이에 사랑과 배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만 있지 내용이 없을 때 붕어빵에 붕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전체를 미리 이제 읽어봐서 알겠지만 오늘 본문 전체적인 분위기가 썩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분위기가 아니에요. 먼저 거시적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단락이 41절부터 44절까지인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보이신 반응입니다. 예루살렘 그 도시 성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이셨죠? 우셨습니다. 슬피 우셨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시는 장면이 두 군데 나와요. 첫 번째가 나사로의 죽음이고요. 두 번째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그 도시를 보시고 슬피 우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락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단락은 45절부터 48절까지인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반응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시가지의 중앙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어떻게 반응하셨죠? 화를 내셨습니다. 그것도 폭력을 사용하시면서 심하게 화를 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화를 내신 경우가 없었어요. 이처럼 거시적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썩 유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셨고 예수님께서 심하게 화를 내셨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화를 내셨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붕어빵에 붕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허울만 있었지 실제 그 안에 내용물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셨고 그렇게 화를 내신 것이죠. 오늘 본문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두 가지 장소가 언급됩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시가지죠. 백성들이 살고 있는 도시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두 장소에 있어야 할 본질적인 것이 없었다라고 예수님은 판단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슬피 우셨고 심하게 화를 내신 것이죠. 먼저 첫 번째 단락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41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는 우셨어요. 그리고 그 우신 이유가 42절에 소개됩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너의 눈에 평화가 숨겨졌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평화에 관한 일이 뭘까요? 뭐가 평화에 관한 일일까요? 그것은 바로 메시아가 가져올 평화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실 십자가의 평화를 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계세요. 십자가를 치셔서 화평케 하시려고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죠. 그런데 예루살렘이 그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그 유대인들이 그것을 무시했죠. 그래서 지금 너의 눈에, 예루살렘 너의 눈에 평화가 숨겨졌도다라고 탄식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듯이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유대인들이 추구했던 평화가 있었어요. 그 평화는 힘에 의한 평화였습니다. 그래서 힘 있는 메시아를 그들은 갈구했죠. 팍스 로마나에 대항할 수 있는 힘으로 쟁취하는 평화였습니다. 힘으로 로마에서 해방되는 평화였죠. 마치 뭐와 같냐면 마치 과거에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해서 미국과 힘의 균형을 이룸으로써 이루려는 평화였어요. 그러니까 힘 대 힘으로 평화를 이루려고 했던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가져오실 십자가의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한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그런 평화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단락은 예수님이 가져다 줄 평화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부했을 때, 힘으로 평화를 쟁취하고자 했을 때 끔찍한 결과가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43절이죠. 날이 이를지라. 이 날이 어떤 날이죠? 주 AD 70년경의 일입니다.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할 그날을 지금 말합니다. 그날에 있을 일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십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로마 군대죠,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끔찍한 일이 40년 뒤에, 그러니까 AD 30년에, 40년 뒤 AD 70년의 일을 예수님께서 지금 예언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실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대 전쟁사를 쓴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 과정을 자세하게 묘사해 줍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의 유아들을, 아기들을 땅바닥에 메어쳐서 죽였다고 합니다. 개구리 죽이듯이 이렇게 메어쳐서 죽인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수많은 여인들이 미쳐서 죽어갔다고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엄마가 있는데 자신의 아이를 땅에 메어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요세푸스는 유대 전쟁 기간 동안에 죽은 유대인의 숫자가 약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팔레스타인 그 당시의 총 인구가 약 80만 명이었고요.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까지 합치면 한 200만 명이라고 추산할 때에 100만 명이 죽었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의 모든 유대인들이 몰살을 당한 것이에요. 그것을 내다보시고 예수님께서 슬피 우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져올 그 평화를 거부했던 그들에게 40년 뒤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아시고 슬피 우셨던 것이죠.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예루살렘이라는 이 말의 어원입니다. 예루살렘의 본질적인 모습이죠. 예루살렘이란 말은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예루라는 말과 살렘이란 말이 합쳐진 단어예요. 예루란 말은 터, 기초란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파운데이션이에요. 살렘이란 말은 샬롬에서 왔죠? 평화, 피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뜻이 뭐냐? 본질적인 뜻이 뭐냐면 평화의 터, 평화의 기초, The Foundation of Peace가 예루살렘의 본 의미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평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그곳에 없었어요. 십자가를 통해 이루실 그 평화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고 평화의 터를 보고 슬피 우셨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그 의미가 평화의 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평화의 터인 예루살렘에 살게 하셨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살게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평화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가운데 살라는 메시지죠. 그것도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그 평화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 평화를 누리며 살라는 것이죠. 하지만 1세기 예루살렘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 질문이죠. 그리스도인 나의 삶에 평화가 있는가? 예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 평화가 나의 삶 가운데 있는가? 세상이 추구하는 평화, 힘의 평화, 돈으로 쟁취되는 그 평화 말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평화를 내가 누리며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저는 평화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은 평화입니다. 심지어 죽음도 우리의 평화를 깰 수 없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죽을 때 미소 지으면서 죽는 거예요. 천국을 알기 때문에, 하늘 평화를 알기 때문에 심지어 죽음이라는 가장 극한적인 상황에서도 샬롬을,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게 하늘이 주는 평화죠. 돈으로, 지위로 주는 평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성경적 평화, 샬롬은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평화를 이야기할 때 항상 함께 따라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죠? 은혜입니다. 은혜와 평화죠. Grace and Peace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야 되고 그 은혜 가운데 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우리 마음 가운데 알지 못하지만 그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자리를 잡는다는 것이죠. 내 힘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늘 평화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단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단락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 단락은 예루살렘 성전이 배경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고 그 중앙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성전이 왜 만들어졌죠? 성전의 원래가 이제 성막인데요. 성막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성막, 이 성전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곳입니다. 그곳에 죄사함이 있고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성전과 성막입니다. 이것이 성전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모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있어야 될 본질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를 내셨고 그리고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쫓는 폭력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 45절, 4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인데요.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성전의 본질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기도하는 집입니다. 성전의 본질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여러분, 그럼 기도가 뭐죠? 기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우리의 음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1세기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가 없었습니다. 기도하는 곳이 아니었어요. 대신 성전을 이용해서 사적인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로 성전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21세기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성전이 곧 신약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곳 교회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곳이죠.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1세기 성전처럼 21세기 교회도 본질을 벗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한 청년이 신문사 기자가 되었습니다. 이 청년은 크리스찬인데요. 지방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이제 서울에 있는 신문사 기자가 되어서 서울로 올라왔어요. 근데 알니까 서울에 있는 교회를 정하지 못했죠. 그런데 신문사 측에서 소위 말하는 강남에 있는 대형 교회를 다니라고 이렇게 권유했다고 합니다. 어차피 교회를 다닐 거면 강남에 있는 큰 교회를 다니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뭐 사랑의 교회, 뭐 소망교회, 뭐 오늘의 교회 등을 말하겠죠.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이는 게 그 교회에 가서 성가대를 섬기라는 거예요. 성가대를. 나중에 알게 된 것이 소위 말하는 강남의 큰 교회들, 대형 교회들을 다니고 그 중에서도 성가대를 섬기면 어떤 유익이 있냐면 자연히 사회의 중요한 인물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 교회 성가대에 뭐 기업의 사장이나 뭐 이렇게 공무원들이나 뭐 그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을 인맥 삼아 기사거리를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를 다니면서 본질보다 제밥에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는 것이죠.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주일날 교회 왔는데요. 예배가 중심이 아니에요.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그러다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드림이 목적이 아니고 섬기러 오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관리부장이니까, 나는 예배부 부원이니까, 나는 주일학교 선생님이니까 섬기려고 교회 오는 거예요. 그것도 본질에 벗어난 거죠. 물론 섬김이 중요하죠. 하지만 교회에 오는 1차적인 목적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예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은 오늘 본문처럼 화를 내신다라는 것이죠. 본질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목적인데 다른 것이 목적이 될 때 예수님은 화를 내신다는 것이죠. 47절 이하도 성전의 본질, 교회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7절, 48절입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기도의 집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성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가르치는 곳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1세기 당시. 그것도 얼마나 싫어했냐면 예수님을 죽일 만큼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싫어했던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데 말씀 배우는 걸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 교회라는 글자를 한자로 썼을 때 이 교자가 어떤 글자인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인데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교회의 교자가 어떤 교자를 쓰죠? 예, 우리 교회는 잘 아시네요. 가르칠 교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교제할 교자라고 생각을 해요. 뭐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람들과 교제하는 그게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이 말의 한자어는 가르칠 교자를 씁니다. 교회란 1차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여러분은 배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티칭 엘더가 있는 거예요. 교회란 말씀을 배워서 말씀대로 사는 곳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배운 말씀대로 사는 것이 교회이고 배운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른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것도 과거에 배운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1세기 예루살렘 성전에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성전에 당연히 있어야 될 것들이 없었던 것이죠. 기도가 없었고요. 말씀이 없었습니다. 대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성전을 출입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명명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입니다.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국전쟁 이후에 힘든 상황 가운데 이렇게 붕어빵이지만 안에 붕어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붕어빵을 먹을 때 붕어가 없더라도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우리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렇게 붕어빵을 먹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정말로 중요한 곳에 중요한 본질이 없다면 그것은 심각한 것이죠. 가령 학교에 선생님이 없다면, 학교라는 곳에 가르침이 없다면, 여러분 그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시겠습니까? 병원에 의사가 없다면, 병원에 치유가 없다면 그 병원을 가시겠습니까? 약국에 약사가 없다면, 약국에 약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심각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기도가 없다면, 교회에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참된 교회가 아니죠.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교회에 오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교회에 오는데 예배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인 나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기도의 삶이 있어야 되죠. 매일 말씀을 묵상하려는 자세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되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내 삶 가운데 기도와 말씀이 없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인 나에게 기도가 있는지 말씀이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았던 예루살렘이 평화의 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 가운데 평화를 기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어떤 지위를 얻어서 얻는 평화 말고,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얻는 그런 평화 말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화를 내가 누리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누리는 평화가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어찌 보면 붕어빵에 붕어가 없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건 큰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본질적인 곳에 본질적인 것이 없다면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내 삶에 참된 평화가 있는지, 그리스도인의 나의 삶에 기도의 삶이 있는지, 그리스도인 나의 삶에 말씀의 삶이 있는지를 점검하며 돌아보는 한 주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머리를 숙이고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유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 성에 있어야 될 평화가 없었습니다. 성전에 있어야 될 말씀과 기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슬피 우셨고 화를 내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인 나의 삶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화가 있는지, 기도의 삶, 말씀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본질이 빠진 허울뿐인 모습에 예수님께서 슬피 우셨고 화를 내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예루살렘에 평화가 없었고 하나님이 백성이 예배하는 성전에 말씀과 기도가 없었습니다. 혹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이런 부분이 없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삶에 하늘 평화가 있는지 내 생활에 말씀과 기도의 삶이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늘 본질에 충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